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나타난 죄, 결국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언어 생활에 나타난 죄,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죄로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언어적 습관이 혹 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입만 열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입만 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쏟아내고, 오히려 입을 닫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언어 생활인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입만 닫으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입만 열면 참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점검이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히,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천냥빚을 갚겠습니까?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일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생활이 혹 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것입니다. 이런 죄악 많은 나를 품어주시는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서, 그래서 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라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그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거,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막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제일 많이 먼저 바뀌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은혜로워져요. 말이 정말 위로와 힘과 격려와 따뜻한 그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실 세상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역시 말 실수하는 경우들 많아요. 예, 많아. 특히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말 실수할 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말 실수 많이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아유, 참을 걸. 아유, 참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유, 생각이 참 짧았어. 조금만 생각하고 말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린 말을 참 많이 하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서 그 말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실수가 많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언어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2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굴레를 씌우겠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일이 어려운 일이고 희박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을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주의를 줍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인데, 특히 한 절만 예를 들어서 보면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말의 의미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저분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저분한 말, 또 듣기에 거북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니까 듣기에 거북한 말이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저급하고 속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급하고 속된 말. 이것이 더러운 말이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 우리의 말의 지향점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는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혀의 위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는 그 이유, 그 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상의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일상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왜요?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더 현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선망, 그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역시 여기 야고보가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역시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 되려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보다도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은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지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여기서 실수는 뭐냐면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 먼저 자신을 향한 가르침이 선행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도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르친 대로 가르친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선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먼저 저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똑바로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제 안에 꿈틀거리는 죄 요소들이 가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실수하는 자이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당시 교회 안에 다 선생이 되어서 서로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다 선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 가르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심판이 임해요.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언행일치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않게 되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사람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복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배우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이 세 가지 만남이 복이 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 스승과의 만남은 너무도 소중해요. 어릴 적부터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 다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성장하던 아이가 선생님의 따스한 돌봄과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저는 가장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위 3절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혀를 재갈과 배의 작은 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갈이라는 거죠. 재갈. 그렇죠? 아무리 거칠고 고집센 야생마라 할지라도 재갈을 물리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재갈을 물리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 배의 작은 키가 등장합니다. 배의 작은 키. 큰 광풍에 떠밀려가는 거대한 배라고 해도 그 작은 키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결정해요. 배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키는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런데도 그 작은 키가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재갈과 배의 작은 키는 무엇을 상징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재갈이 필요하고 배의 작은 키가 필요하듯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작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혀를 제대로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5절 중간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요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한번 발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불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불의 파괴력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뜻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것들의 총집합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의의 세계다. 이것은 그 뜻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의 총집합의 것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되고 있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흐름과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것을 말해요. 불은 그래요. 불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불이 나면 인생의 흐름,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불은 파괴력이 대단한 거예요. 불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파괴적인 거예요. 왜요? 이 불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지옥불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한 삶의 수레바퀴를 뒤바꿀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 이 말은 불의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그럼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내뱉어서는 안 돼요. 마계력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관역에 정확하게 조준되었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이어야만이 시위를 놓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는 시위를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할 거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시위를 놓아야만이 우리가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게 되면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할 정도로 말은 대단히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여전히 계속 말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식고 던진 한마디 말이 평생 박혀서 평생 증오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결국 불씨가 되어서 계속 꺼지지 않는 미움의 불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무심코 내던진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상실한 아이가 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제스 레이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란 찬바람을 퍼붓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란 따뜻한 햇볕을 주는데 인색하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들어야 마치 햇볕을 따스하게 햇볕을 받는 것처럼 그래야 자랄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붓고 따스함 칭찬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에 대단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입술 되기 원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표현대로 따스한 햇볕을 비추는 칭찬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을 퍼붓는 찬바람을 그런 쏟아내는 그 말이 되지 않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며 칭찬해주며 따스하게 돌봐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반드시 꼭 생각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꼭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은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야 혀 정도야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혀 길들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정도야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길들여져 왔고 길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혀만큼은 절대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상당히 무섭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참 그래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결국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완전히 내가 내 혀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힐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때에 결국 그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에 치지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길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말부터 변합니다. 은혜로워져요. 사랑스러워져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공감의 말을 아끼지 않아요. 말이 따뜻해요. 차갑거나 거칠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따스해져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용기가 생겨요. 정말 삶에 의욕도 없는데 삶에 버거워서 정말 언제 죽음을 선택할까 모르는 그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도 누군가 건네준 그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네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지쳐 낙심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더 신랄하게 우리에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한대요. 한 입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입술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졌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본질은 본질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본질은 본질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샘은 그 본질에 맞는 물을 내어야 하고 나무는 그 본질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여전히 일상의 언어가 바뀌지 않은 채 예전의 옛습관, 예전에 하던 대로 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바뀌지 않은 거예요.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겉모습만 그렇게 갖춘 것뿐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 본질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일상의 언어가 따스한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격려와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입으로 때로는 심한 욕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도 쏟아내고 때로는 분노 섞인 말을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나타난 죄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단순히 말 조심해야지, 내가 말 조심해야지 다짐하는 것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 속에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죄의 몸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입에서 어떠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 불의한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비방의 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지혜롭지 못한 언어 생활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 칭찬과 격려, 믿음과 은혜의 말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 죄성이 발현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 주시며 다 벗겨 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사랑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말입니까? 땅의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까? 비난하는 말입니까? 감사하며 삽니까? 불평하며 삽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혀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죽이고 비방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너 참 말을 예쁘게 한다, 참 아름답게 한다,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도록 일상의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하며 살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십자가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변화시키어 쓰임받는 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시고 정결하게 길들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의 언어로 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